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럽연합 정상들이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연합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합동 난민 심사 센터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 28개국 정상들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28일 저녁부터 29일 새벽까지 마라톤 회의 끝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난민지위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될 난민심사센터를 자발적 의사에 따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또 난민 재배치와 이주 등 센터와 관련한 모든 조치는 회원국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유럽연합 정상들이 29일 난민 망명 신청을 엄격히 관리하는 난민정책에 합의한 가운데 북아프리카 리비아 연안에서 또 난민 선박이 전복해 10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리비아 해안경비대는 유럽으로 향하던 선박 한 척이 트리폴리 동쪽 연안에서 전복됐다며 지금까지 14명을 구조했지만 대부분은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선박 탑승자의 국적과 정확한 숫자, 출발 지점 등 정확한 정보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경비대는 또 이와 별도로 인근 바다에서 난민 200여 명을 태운 선박 두 척을 적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메릴랜드주 소재 신문사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 용의자에게 5개의 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용의자 제러드 라모스 씨는 28일 수도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에 있는 신문사 캐피털 가제트에 들어가 총을 쏴 기자 3명, 직원 2명 등 모두 5명을 살해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용의자를 신문사 안에서 총격전 없이 체포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번 사건이 용의자가 특정 인물들을 겨냥해 사전에 준비한 표적 공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 라모스 씨는 자신의 희롱죄를 다룬 해당 신문사 기사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신문사를 상대로 지난 2012년에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28일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역사적인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후 북한과의 관여에 대한 다음 단계들을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헤더 노어트 대변인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폼페오 장관과 강경화 장관은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압박이 지속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장관은 또 미한동맹의 강력함을 확인하고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과도 전화통화를 하고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노어트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비핵화한다면 밝은 미래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모든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들을 계속 완전히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특히 북한의 불법 석탄 수출과 유엔이 금지한 선박 간 환적을 통한 정유 수입과 관련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아시아를 순방 중인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마지막 방문지인 일본에서 오노데라 이스노리 일본 방위상과 만나 미일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28일 오노데라 방위상과의 회담에서 미국은 현재 북한과 전례 없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런 역동적인 시기에 미국과 일본의 오랜 동맹은 여전히 굳건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간 동맹에는 절대적인 확신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이날 회담에서 매티스 장관이 일본과의 연합군사 훈련을 계속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과 미국은 생화학 무기와 모든 사거리에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모든 대량살상 무기 폐기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쿠바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궤질환에 걸린 직원이 또 발생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28일 성명을 통해 가장 최근 사례와 지난 21일 확인된 사례 모두 지난해 8월 이후 쿠바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발생한 직원들의 건강 이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지난 5월 말경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중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쿠바 수도 아바나에 있는 미국 공관 근무자 중에 궤질환을 앓은 직원은 모두 26명으로 늘었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청력 손실, 메스꺼움, 두통, 이명 등의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미 국무부는 공관 직원 24명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궤질환에 시달리는 등 뇌 이상 증세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지난 10월 현지 대사관 인력을 최소로 줄였습니다. 김영남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미국의 최대 휴일인 독립기념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인 7월 4일인데요. 독립기념일을 앞둔 이번 주말 미국 공항이 엄청나게 붐빌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 교통안전국 TSA가 여름 휴가철인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항공편을 이용하는 여행객이 무려 2억 4,600만 명으로 기록적인 수치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하루에 220만 명이 공항을 이용하는 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독립기념일을 앞둔 29일 금요일에는 공항 이용객이 260만 명이 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단일 여행객 수로는 지난 2001년 이후 최대 기록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행객들 숫자가 많음과 동시에 이번 주말 공항의 보안 검색은 더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TSA는 공항 이용객은 많고 보안 검색은 더 철저하게 진행되는 만큼 여행객들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항에 도착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32도로 무더운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말인 오늘 북한은 장마권의 영향으로 차차 흐려져서 중부지방은 낮부터 비가 오겠고 내일 오후에는 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 밭바다는 0.5에서 1.5m를 일겠고 서해북 밭바다는 0.5m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20도에서 31도, 신의주는 20도에서 29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0도에서 28도, 함흥은 18도에서 28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6도에서 2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여름에 여행들 많이 떠나실 텐데요. 먼 여행길에 흥겨운 음악처럼 좋은 게 또 있을까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나와 함께 날아올라 멀리 떠나요 라고 노래하는 Come Fly With Me, 프랭크 시나트라가 부릅니다.
Come Fly With Me. Let's fly away. If you can use some exotic booze, there's a bar in far Bombay. Come fly with me. Let's fly away. Come fly with me. Let's float down to Peru. In Llama Land, there's a one-man band, and he'll toot his flute for you. Come
Come fly with me, let's take off in the blue. Once I get you up there, where the air is rarefied, we'll just fly starry-eyed. Once I get you up there, I'll be holding you so near. You may hear angels cheer, 'cause we're together. Weather-wise, it's such a lovely day. Just say the words and we'll beat the birds down to Acapulco Bay. It's perfect for a flying honeymoon, they say. Come fly with me, let's fly away. Once I get you up there, where the air is rarefied, we'll just glide starry-eyed. Once I get you up there, I'll be holding you so near. You may hear angels cheer, 'cause we're together. Weather-wise, it's such a lovely day. You just say the words and we'll beat the birds down to Acapulco Bay. It's perfect for a flying honeymoon, they say. Come fly with me, let's fly, let's fly. Pack up, let's fly away.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유럽연합의 공동 난민심사센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난민 수용을 서로 미루던 유럽 주요국의 최근 갈등이 잦아들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중국은행을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밖에 중국 정부가 외자 투자 제한을 대폭 해제한 소식 살펴보고요. 이어서 최근 중국 정부가 학원가에서 사상 교육을 강조하면서 학생들의 신고로 강단에서 쫓겨나는 교수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유럽연합 EU 공동 난민심사센터가 생기는군요.
네, 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막을 내린 EU 정상회의에서 포괄적인 난민 정책 개혁에 합의했습니다. 세 가지가 골자인데요. EU 28개 회원국이 모두 참여하는 난민심사센터를 만들고요. 난민 수를 줄이기 위해서 남쪽 국경의 경비를 강화하는 한편 한 나라에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이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걸 막기로 했습니다.
네, 자 우선 이 공동 난민 심사센터가 뭘 하는 곳입니까?
네, 공식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심사와 수속을 EU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곳입니다. 이 지중해를 건넌 난민들은 가장 처음에 닿는 이탈리아로 가고요. 육로를 택한 난민들은 EU 남쪽 경계인 그리스나 헝가리로 몰려서 이들 나라 부담이 특히 컸는데요. 공동센터를 만들어 관리하는 방안은 EU 난민 정책의 틀을 수십 년 만에 가장 크게 바꾸는 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공동센터를 세우는 게 왜 큰 변화라는 거죠?
네, 1997년에 발효된 더블린 조약 체제에서 비로소 벗어나는 겁니다. 이 더블린 조약은 난민이 처음 도착한 나라에서 심사를 책임지게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럽 끝머리에 있는 나라들, 이탈리아, 그리스, 헝가리에서 불만이 컸습니다. 그래서 2015년 전후로 새로운 난민 할당제를 도입했는데요. 대다수 나라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탈리아에서는 최근 반난민 기치를 세운 극우 정파 중심의 포퓰리즘 정권이 출범했고요. 헝가리에서는 난민을 도우면 징역을 살도록 하는 극단적인 반난민법을 채택했습니다.
네, 최근 이탈리아의 불만 때문에 이 난민 수용을 놓고 유럽 국가 사이에 갈등이 크지 않았습니까?
네, 이달 중순에 600여 명이 탄 난민선을 이탈리아가 입항을 거부했고요. 몰타에서도 받지 않겠다고 해서 유럽 주요국들 사이에 마찰이 심각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탈리아 정부가 무책임하고 이기적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러자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신임 총리가 말만 앞세우지 말고 프랑스나 독일 같은 유럽 중심 국가들이 난민을 대폭 수용하면 될 거라고 맞대응했습니다. 이 때문에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각국 지도자들이 긴급 회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사실 이번 EU 정상회의에서도 합의가 쉽지 않았다고요.
네, 이탈리아의 강경한 입장 때문에 어려운 협상이 이어졌는데요. 당초 정상회의 첫날인 28일에 합의문을 발표하려다가 이탈리아가 서명을 거부해서 무산됐습니다. 결국 밤샘 회의 끝에 내용을 다듬고 다듬어서 29일에 합의문을 낸 겁니다.
자, 합의문의 나머지 두 가지 조항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EU 외곽의 국경 경비 강화를 통해서 전체적인 난민 유입의 수를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유럽에 진입한 난민의 수가 4만 4천여 명에 이르는데요. 시리아 내전과 이라크 등지의 위기가 한창이던 2015년에 비하면 줄었지만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등은 더 줄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이번 정상회의에서 강조했습니다.
예, 국경 경비를 어떻게 강화한다는 거죠?
네, EU 남쪽에 맞닿아 있는 터키와 북아프리카 국가들의 난민 통제 협조를 구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EU가 이들 나라의 재정 지원을 늘리기로 했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합의 조항은 한 나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은 다른 나라로 이동할 수 없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에도 여러 차례 비슷한 내용을 합의한 적이 있어서 특별히 새로운 건 아닙니다.
예, 제 같은 조처에 대한 이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난민 포용을 주장해왔던 독일과 프랑스 등은 일단은 한숨을 돌렸다는 분위기입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의 협력이 이 합의를 가능하게 했다면서 환영했고요.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정상 간의 논쟁거리였던 난민 문제에 일단 합의한 건 좋은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각국의 다른 입장을 하나로 잇기 위해서 할 일이 많다면서 아직 갈 길이 먼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성명 발표 직전까지 합의 내용을 놓고 줄다리기를 했던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이탈리아가 이제 더 이상은 혼자가 아니라면서 일단은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지구촌원에 듣고 계십니다. 중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 제한을 대폭 풀었다고요?
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가 외국인 투자 가능 산업 분야를 대폭 늘린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외국 자본이 진출할 수 없는 부문을 목록에 정해놓고 있는데요. 지난해 63개에 달했던 제한 분야가 이번에 48개로 15개가 한꺼번에 줄었습니다. 이 목록은 다음 달 28일부터 적용됩니다.
네. 자, 어떤 분야들이 외국 자본에 개방됐습니까?
네. 금융과 자동차, 중공업, 전력, 사회 간접 자본 시설 등의 투자 제한이 풀렸는데요. 특별히 금융업의 경우 그동안 중국이 외국인의 투자를 엄격히 통제해온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목록에서 전격 제외됐고요. 그중에서도 은행은 외자 비율 제한을 완전 폐지해서 외국인이 지분 100%까지 매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은행 외에 다른 금융산업에도 투자를 개방하는 건가요?
네, 증권회사나 선물, 보험, 펀드 관리 업체도 외자 지분을 51%까지 허용했습니다. 외국인이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이 같은 지분율 제한마저 오는 2021년에는 완전 폐지할 계획입니다. 중국에서 외국계 은행과 외국계 증권사, 보험사들이 독자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이 금융계 개방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미국 금융기업들의 관심이 특히 큰데요. 골드만삭스 같은 유수업체들이 중국에 진출할 기회가 열린 걸로 경제전문 매체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꾸준한 시장 개방 요구에 중국이 응답한 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 외에 투자 개방 분야들도 좀 살펴보죠.
네, 자동차와 선박, 항공 제조업도 외국 자본에 개방하는데요. 2020년까지 관련 규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외국 회사가 중국에서 자동차 사업을 하려면 합작 법인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폭스바겐은 상하이 폭스바겐, 한국 현대자동차는 베이징 현대로 이 현지인과 반반씩 출자한 회사를 운영해 왔는데요. 신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완성차 시장을 외국인에게 완전 여는 겁니다. 다만 특정 차종에 대해서는 50% 지분율의 제한을 지키게 됩니다.
네, 자, 중국 정부가 이렇게 문을 여는 배경이 뭘까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4월에 보아오 포럼 개막 연설에서 약속한 신개혁 개방 4대 계획을 실천하는 거라고 중국 언론 매체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 주석은 외국인들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 투자 환경을 개선한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 수입 물량을 확대한다, 이렇게 네 가지를 약속했는데요. 우선 금융권과 자동차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전반적인 수입도 늘리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중국 관련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중국에서 학문의 자유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최근 중국 동남부에 있는 샤먼대학교 탄카키 학원의 한 노교수가 학생들의 고발로 해직됐는데요. 중국 인터넷상에서 이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네, 학생들이 왜 교수를 대학 당국에 고발한 겁니까?
네, 올해 71살의 유성둥 교수는 국제무역과 세계경제를 강의해 왔는데요. 일부 학생들이 유 교수가 강의 중에 잘못된 정치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를 들어 고발한 걸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건 알 수가 없는데요. 네. 예, 대학 당국은 유 교수의 급진적인 발언 때문이라고 했다는데요. 하지만 유 교수는 BOI와의 전화 통화에서 급진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성둥 교수는 1980년대부터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는 학교를 포함해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어떤 논란도 없었던 학자입니다.
네. 자, 그런데 앞서 이 온라인상에서 유 교수 해고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가고 있습니까?
네. 유성둥 교수가 훌륭한 학자로 진리를 가르쳤다면서 일부 학생들의 악의적인 중상 모략 때문에 그만두게 됐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글도 있고요. 학교에 큰 손실이라고 적은 글도 있습니다. 또 유 교수의 수업이 끝날 때마다 이민을 가고 싶다고 생각했다는 학생도 있었는데요. 반면에 강의실은 공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교사들은 교육적인 목적에 맞는 발언을 해야 한다며 고발 학생들을 옹호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네, 자, 유성둥 교수가 평소에 소신 있는 발언을 자주 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유 교수는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도 자신의 생각이나 사상과 맞지 않게 행동하는 건 죄라고 생각한다면서 검증되지 않거나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평생 진실만 전해왔다면서 늙어서 거짓말을 하진 않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유성둥 교수는 평소에도 아파서 병상에서 죽느니 강단에서 죽겠다고 말할 만큼 교직에 큰 애착을 보여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탄카키 학생 수백 명은 유 교수 해직 반대의 청원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논란에 대해서 대학 당국은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까?
현재 대학 측은 아무런 공식 반응도 내놓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유 교수 해직권에 대한 조사가 들어갔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4년에 샤먼대학 측은 교직원들이 공산당 정책에 위배되거나 헌법에 위배되는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내린 바 있는데요. 유 교수는 그런 조치를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중국에서 이렇게 전에도 학생들이 교수를 고발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네, 얼마 전에도 베이징대학교 토목건축공대에서 수학을 가르치던 쉬찬징 교수가 대학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는데요. 쉬찬징 교수는 강의 중에 일본이 중국보다 더 낫다는 발언을 했다고 학생들이 신고했지만 교수 본인은 말이 와전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예, 또 중난대의 한 교수도 학생들의 고발로 공산당적이 박탈됐습니다.
네. 자, 중국 당국이 최근 이 학생들에 대한 이념 교육의 중요성을 또 강조하고 있다고요.
네, 현재 중국 교육부는 교육은 공산당 이념 작업의 최전선이라면서 사상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최근 공산당 지도부가 대학가에서 사상교육을 고취하고 언론 자유를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중국이 학문의 자유를 위협하고 전체주의적인 감시로 사람들을 완전 통제하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에 있는 한 언론사에서 28일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5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법원은 체포된 용의자를 보석 없이 구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연방 하원이 6,750억 달러 규모의 국방 지출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가운데 전비 태세를 확충하기 위한 예산이 들어가서 눈길을 끕니다. 미국 성인 가운데 약 23%만이 충분한 운동을 한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28일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에 있는 캐피털 가제트 신문사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5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자, 용의자가 29일 법원에 출두했다는 소식이군요.
네,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 제러드 라모스 씨가 앤 아룬델 카운티 법정에 29일 출두했습니다. 이날 법원은 5개 살인 혐의가 적용된 용의자를 보석 없이 구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희생자들은 모두 신문사 직원들이라고요?
맞습니다. 이 3명이 기자고 나머지 2명은 직원인데요. 사망자 가운데 4명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나머지 한 사람은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친 사람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당시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 총격이 이날 오후 3시경에 시작됐는데요. 이 용의자가 유리창을 깨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서 엽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총격이 시작되자 뭐 사무실 안이 아수라장이 되고 또 많은 사람이 책상 아래로 대피했다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총격전 없이 이 사무실 안에 숨어있던 용의자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앤 아룬델 카운티 윌리엄 크램프 경찰국장 대행은 이번 사건이 계획된 공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This person was prepared to shoot people. His intent was to cause harm.
네, 그러니까 용의자가 미리 계획하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쐈다는 크램프 국장 대행의 말이었습니다.
네, 이 총기 난사 사건이 난 캐피털 가제트, 이게 어떤 회사인가요?
네, 나름 역사가 있는 지역 언론사인데요. 역사가 1884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2014년 기준으로 발행부수가 평일판은 2만 9천 부고요. 그리고 주말판은 3만 4천 부 정도 됩니다. 직원은 모두 31명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이 볼티모어선 미디어 그룹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데 이 범행 동기에 대해서 좀 알려진 바가 있습니까?
네, 용의자가 이 경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어서 뭐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다만 이 원한 관계가 아닌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에 라모스 씨가 캐피털 가젯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소송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1년에 이 신문이 올린 글이 자기 명예를 훼손했다는 그런 주장을 냈습니다.
예, 글이 어떤 내용이었는데 명예훼손이라는 거죠?
과거에 라머스 씨가 한 여성을 괴롭힌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적이 있는데요. 이 고등학교 동창 여성을 인터넷 사회 연결망 SNS와 이메일로 괴롭히다가 처벌받은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 캐피털 가제트가 피해 여성을 다룬 기사를 냈는데 이게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이 가제트 씨, 저기 라무스 씨의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용의자가 복수를 했다는 거군요.
네, 라무스 씨는 인터넷에 이 신문사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만들기도 했고요. 또 캐피털 가제트 스타를 지속적으로 협박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28일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뉴욕 경찰국은 관내에 많이 있는 언론사들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날 사건 외에도 최근에 총기 난사 사건이 나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죠.
네, 지난 5월 18일 텍사스 주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0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론사에 대한 공격이 뭐 자주 있는 것은 아닌데요. 지난 2015년에는 버지니아주에서 아침에 거리에서 방송을 인터뷰하던 지역 방송사 기자와 카메라맨이 이 총에 맞아서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의 희생자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28일 연방 하원이 국방 지출안을 통과시켰군요.
네, 6,750억 달러짜리 국방 지출안인데요. 찬성 359표 대 반대 49표로 통과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군인 봉급을 2.6% 올리는 내용이 있고요. 무기 획득과 개선 사업에 1,460억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해군 함정 12척, 신형 버지니아급 공격 잠수함 2척, 또 고속 연안 점투함 3척을 확보하는 데 220억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네, 항공 전력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신형 스텔스 전폭기인 F-35기를 90석대 구매하는 데 94억 달러가 책정됐고요. 블랙호크와 아파치 그리고 기타 헬기 구매에 40억 달러 이상이 잡혔습니다. 참고로 스텔스라고 하면은 이 비행기가 적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갖춘 그런 비행기를 말하죠.
예. 자, 그 밖에 국방 지출안에서 좀 눈에 띄는 항목이라면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네. 국방부가 중국 통신 장비 기업인 화웨이와 GTE사의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항목은 공화당 소속의 루벤 갤러고 상원의원이 수정안으로 지출안에 첨부한 겁니다.
예, 두 회사는 최근에 미국 안에서 좀 논란이 많았던 회사들이죠.
네, 이 GTE가 민감한 기술을 이란과 북한에 제공한 혐의로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았는데요. 또 화웨이는 중국 정부하고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고 해서 미국 정부가 또 경계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와 연방의회는 GTE 이 제재 해제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국방 지출안에는 또 군사 대비 태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도 들어가 있어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군사 대비 태세 문제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네, 최근에 훈련이나 평상시에 이 군 임무 수행 중에 사고가 많이 나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2,400억 달러를 투입해서 교육 훈련 같은 이 군사 대비 태세를 강화함으로써 인명 피해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럼 이제 국방 지출안이 확정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 상원이 지난 18일에 먼저 통과시킨 국방 지출안이 있으니까 상원과 하원이 논의해서 단일안을 만들어야 하고요. 또 이 단일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최종 발효됩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사람들 가운데 충분하게 운동하는 사람의 비율이 적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지난 28일 미국 성인들의 운동 실태에 대한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18살에서 64살 사이의 성인 가운데 여가 시간에 충분하게 운동하는 사람의 비율이 약 23%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활동적인 성인 가운데 충분하게 운동하는 사람이 4분의 1이 안 된다는 셈이네요.
네, 이 수치는 지난 2010년과 2015년 사이에 시행된 전국 건강 면접 조사 결과에 근거했습니다. 당시 조사 대상이 약 20만 명이었고요. 이 가운데 18살에서 64살 사이의 성인은 약 15만 명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조사 그 기준이 충분한 운동이라고 했는데 충분하다는 기준이 뭘까요?
네, 10년 전에 연방 보건후생부가 공개한 기준에 따른 건데요. 건강을 위해서는 매주 두 번 이상 이 근육 강화 운동을 해주고 여기에 덧붙여서 매주 적절한 유산소 운동을 최소한 150분 정도를 하거나 아니면 이 격렬한 유산소 운동을 최소 75분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산소 운동이라면은 달리기나 빠른 속도로 걷는 것 등을 들 수가 있죠.
예. 사실 과일이나 뭐 채소를 충분하게 먹는 것뿐 아니라 운동을 해야 건강에 좋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CDC는 운동하면 건강에 좋은 점 8가지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체중 관리, 혈관 질환, 또 2형 당뇨병, 암 발병 소지 감소, 뼈와 근육 강화, 그리고 정신 건강과 이동성 향상 등입니다. 또 지난 4월에 미국 심장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요. 건강한 먹을거리를 섭취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수명을 10년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지역별로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궁금한데요.
네. 수도 워싱턴 DC와 14개의 주가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았는데요. 이 가운데 콜로라도 주가 33% 정도로 가장 상황이 좋았습니다. 반면에 13개의 주가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았는데요. 미시시피주가 약 14%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동남부 지역의 비율이 낮고 서부나 로키산맥 인근 지역이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네, 자 그럼 성별 비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성 평균은 27%였고 여성은 19%였습니다. 남자 가운데 수도 워싱턴 DC가 40%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요. 사우스 다코다가 18%로 최하위였습니다. 반면 여자 가운데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콜로라도 주였는데요. 약 32% 기록했고요. 가장 낮은 지역은 미시시피주로 10%에도 못 미쳤습니다.
네. 자, 혹시 직업별로는 또 집계한 항목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전문직이나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이 제조업이나 제조업 관련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운동을 더 충실하게 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자, 이번 조사는 여가 시간에 운동하는 사람의 비율을 보여준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하면서 격렬하게 움직이는 사람이나 출퇴근 중에 운동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예.
맨하튼 같은 거대한 도시가 뉴욕주의 이 기준 충족률이 비교적 낮은 이유는 출퇴근 중에 이 걸으면서 운동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한편에 CDC는 이 일하거나 출퇴근 중에 운동하는 사람들은 여가 시간에 또 운동하는 비율이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Fifth Harmony가 부릅니다. 지금 내 맥박을 느낄 수 있다면 아마 큰 망치처럼 느껴질 거라며 이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Sledgehammer 들어보시죠. If you could take my pulse right now it would feel just like a sledgehammer. If you could feel my I ain't told you yet. Oh, I struggle.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 미국에 들어오다 잡힌 가족들을 분리시키는 조처를 두고 미국 안에서 논쟁이 한창입니다. 특히 아이가 부모와 떨어져 다른 시설에 수용되는 조처가 비난의 표적이 되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 불법 이민자 가족 분리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논란의 발단, 무관용 원칙.
지난 5월 7일 제프 세션스 미국 연방 법무부 장관은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오다 잡힌 사람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I have put in place a zero tolerance policy for illegal entry on our southwest border. If you are smuggling a child, then we will prosecute you.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사람을 처벌할 것이고 특히 아이를 데려오는 사람은 처벌될 뿐만 아니라 아이를 가족과 분리할 것이라고 세션스 장관은 경고했습니다. 아이는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구금할 수 없습니다. 미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5일부터 6월 9일까지 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아이 2,300명 이상이 부모와 헤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엘살바도르나 온두라스 등 중남미 나라 출신으로 범죄 조직의 위협이나 극심한 가난 때문에 가족 단위로 미국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경을 넘다 체포된 사람도 크게 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는 미국 남부 국경을 넘다 체포된 미국국자들은 일정 기간 구금된 뒤 재판받을 때까지 석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불법 이민자 가족 분리에 대한 비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분리 수용되는 아이들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자 미국 내외에서 비난이 봇물처럼 쏟아졌습니다. 아이들을 부모로부터 떼어놓는 것이 너무 비인간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몇몇 매체를 통해 부모를 떠나 수용소에서 지내는 아이들 상황이 알려지면서 무관용 원칙에 대한 비판이 더 거세집니다. 갈수록 비난 여론이 커지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20일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We're signing an executive order. I consider it to be a very important executive order. It's about keeping families together while at the same time being sure that we have a very powerful, very strong border and border security will be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자리에서 국경을 강화하길 바라지만 동시에 연민도 느낀다며 가족이 함께 지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가족이 함께 있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불법 이민자 가족과 관련된 민원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아이들 수용 기간에 대한 법원 결정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불법 이민자 가족 분리의 법적 근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야당인 민주당이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법 탓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불법으로 국경을 넘다 잡힌 부모로부터 아이를 떼어놓도록 의무화한 법은 미국에 없습니다. 지난 1997년에 나온 프로레스 소송 합의안은 혼자 국경을 넘다 잡힌 미성년자를 20일 이상 구금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이들 아이를 석방해 부모나 친척 그리고 보호자에게 인계하도록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2008년 4월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반인신매매법은 혼자 미국에 들어오다 잡힌 미성년자를 72시간 안에 연방보건복지부에 인계하고 이들이 안전하게 머물 곳을 마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두 법은 모두 부모와 함께 들어온 아이를 부모와 분리하도록 규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가족과 분리하도록 한 조처는 결국 미국 국경을 불법으로 넘는 사람들을 모두 처벌한다는 무관용 원칙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 가족 분리를 막으려는 노력들.
이런 무관용 원칙이 가져온 결과를 두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소재 연방지방법원에서 지난 6월 26일 눈길을 끄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법원 판사는 판결에서 미국에 미륙국하려다 부모와 헤어진 아이들 가운데 5살 아래는 2주 안에 그리고 5살 이상은 한 달 안에 가족과 합류시키라고 연방정부에 명령했습니다. 미국 민권단체인 시민자유연맹은 지난해 미국에 들어왔다 6살짜리 아이와 헤어진 콩고 출신 여성을 대리해 소송을 낸 바 있었습니다. 연방지법은 또 다른 시설에 수용된 부모와 아이가 정기적으로 연락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다하고 헤어진 아이 없이 부모만 국외로 추방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미국 내 몇몇 지역 정부가 미국 남부 국경을 불법으로 넘다 잡힌 부모와 아이를 다시 연방정부가 서로 떼어놓지 못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소송에는 워싱턴,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버지니아, 일리노이, 워싱턴 DC 등 미국 내 18개 지역 정부가 참여했습니다. 이 소송 결과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원칙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관용 원칙을 둘러싼 새로운 움직임.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불법 이민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최근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국경관리 주무부서인 국토안보부사나 세관 국경보호국 케빈 맥컬리는 국장은 지난 6월 25일 기자들에게 세관 국경보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입국자와 미성년 자녀 격리 정책을 철회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자녀들과 함께 멕시코 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부모들을 검찰 측에 넘기는 작업을 일시 중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맥컬리는 국장은 예화 요원들에게 불법 입국자 부모들과 아이들이 격리되지 않으면서도 기소될 수 있는 방법에 세관 국경보호국과 연방법무부가 동의할 수 있을 때까지 이들을 검찰에 회부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무관용 원칙을 바꾸지 않았지만 자원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연방의회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Hopefully Congress will pass a law and fix the problem. Well, why should it be so hard?
트럼프 행정부는 필요한 조처를 했고 남은 문제는 연방의회가 정식으로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연방의회에 관련 법안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미국에 몰래 들어오다 잡힌 사람들을 대량으로 수용할 시설을 만드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경에서 체포된 불법 이민자 가족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됩니다.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뉴욕주 연방 하원의원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후보입니다. 지난 6월 26일 치러진 뉴욕주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방 하원의원 14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무명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후보가 민주당 중진인 조셉 크롤리 의원을 꺾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나이가 28세에 불과한 오카시오 코르테스 후보는 공직에 선출된 경험이 전혀 없는 정치 초년생입니다. 반면 크롤리 의원은 11선에 도전하는 중견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놀라움이 더 컸습니다. 만일 오카시오 코르테스 후보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이기면 연방 하원의원 최연소 당선 기록을 세웁니다. 오카시오 코르테스 후보는 어머니가 푸에르토리코 태생이며 아버지는 뉴욕 출신입니다. 그는 보스턴 대학에서 경제학과 국제관계학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졸업 뒤엔 가족 생계를 위해 식당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카시오 코르테스 후보는 대학 시절 고 에드워드 케네디 연방 상원의원을 위해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대학 졸업 후 보스턴에서 고향 뉴욕으로 돌아온 뒤 한동안 지역 풀뿌리 운동에 관여했습니다. 오카시오 코르테스 후보는 이후 2016년 대선을 계기로 중앙 정치권에 입문합니다. 그는 당시 무소속으로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했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선거운동 진영에 참여했습니다. 오카시오 코르테스 후보는 2016년 인디안 보호구역 송유관 건설 사업 반대 운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선거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내 사회민주주의자 집단의 일원인 오카시오 코르테스 후보는 민주당 안에서 가장 좌파적 성향을 가진 후보로 평가됩니다. 오카시오 코르테스 후보는 예비선거에서 승리가 확정된 뒤 자신의 당선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I'm hoping that more candidates like me are victorious in their primaries and I hope that
자신과 같은 후보가 더 많이 나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바로잡을 수 있으면 한다고 오카시오 코르테스 후보는 말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불법 이민자 가족 분리 문제 그리고 뉴스 속 인물로 뉴욕주 14선거구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 예비선거에서 승리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후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친구가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고민하면서 물어볼 때 난 상관없어. 너가 골라. 또는 너 마음대로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It's your call. It's your call. It's your call. It's your call. 이 표현을 직역하면 너한테 온 전화야지만 너가 선택해. 네가 결정해야지. 또는 내 마음대로 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I don't really care where we eat. It's your call. 나는 어디서 먹을지 상관 안 해. 너가 결정해. I can't make that decision for you. It's your call. 그 결정을 내가 해줄 순 없지. 너가 결정해야 하는 일이니까. I love the idea, but it's not my call. 너무 좋은 생각인데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It's ultimately her call, not mine. 결국은 그녀의 결정이야. 내 것이 아니라. It's your call. It's your call. It's your call. It's your call. 오늘은 It's your call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마일리 사이러스가 부르는 Wrecking Ball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Yeah.
Don't you ever say I just walked away. I will always want you. I came in like a wrecking ball.
The voice of Americ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에게 기회이자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부와 자원을 소유하고 있고 러시아는 강력하게 분투하고 있는 강국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중국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법적, 불법적 수단을 모두 동원해 미국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려는 중국의 의지와 관련한 위험을 여러 차례 경고했습니다. 또 미국은 남중국해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시도와 관련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양측이 이익을 공유하는 분야에서는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것과 관련해 미국은 중국에게 세계에서 각자의 역할에 대해 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 추구와 관련해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점에 중국이 해야 할 역할은 북한에 대한 제재 규정을 엄격하게 유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부터 러시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가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영역이 있지만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시리아, 북한, 또 전략적 안정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와 협력해왔습니다. 미국은 상호 공동 이익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대화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러시아의 행동들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등에서 러시아의 일부 행동들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행위들은 미국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에 건설적이지 않으며 미국은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의 이익과 우려가 무엇인지 분명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미국은 상호 공동 이익이 되는 영역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와 협력을 모색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코리안 서비스, 주소 330 인디펜던스 에베뉴 SW 워싱턴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